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기 이전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아시고 먼저 택하시고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 군사들의 추격을 따돌렸을 때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멸망받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 시간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고 있으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나이를 막론하고 신분을 막론하고 경제적인 지위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께 노래 부를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에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특별히 경고의 메시지 곧 바벨론과 같은 큰 강대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이제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사야가 놓치지 않았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구원자 그 다윗의 후손 이새의 후손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놓치지 않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동정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이사야서 7장의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 9장에 가서는 평강의 왕이요 만왕의 왕 그 구주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11장에 이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12장에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12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기쁨의 감사의 노래를 부를 것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은 기쁨으로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구원의 찬송이라는 주제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경험된 찬송, 둘째는 선교적 찬송,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언약적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구원의 찬송, 첫째 경험된 찬송, 둘째 선교적 찬송,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적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경험한 그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사람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리고 이 사람은 처음에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시라고 시작한 후에 또 끝나기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고 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찬송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한평생 짧게 살다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오는데 그 인생 속에 딱 하나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멸망하는 세상 가운데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천국가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선택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그 첫날부터 아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 죄의 명백한 증거가 그 삶 속에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이 더 교만하여지고 높아져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사는 게 우리 죄된 사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노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화가 나셨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또 그 전에 10절을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Cursed is everyone who continues not in all things which are written in the book of the law to do them. Everybody is cursed without knowing God.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그 사람 앞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1계명부터 십계명까지 이 계명을 우리가 하나라도 지킬 수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제1계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대신에 세상에 있는 무언가를 계속 하나님인 것처럼 모시고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태어날 때부터 이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에 있는 무언가를 우리는 계속 찾고 그것으로부터 만족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지킬 수 없고 우리가 죄로 가득 찬 삶을 살지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고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아마 아실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한 것인가요? 구약과 신약. 이 모든 구약의 예언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들이 구약에 계속됐고 또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행적과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구약과 신약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말씀인 거죠. 오실 메시아,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삶을 살아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하나도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오로지 선한 것만이 가득하시고 한 번도 1초도 1분도 1시간도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제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분이 지키지 못 않으신 계명이 없습니다. 또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죄인들은 그런 비참한 처형을 당했어야 됐죠. 죄가 있는 자, 특히 큰 죄가 있는 자는 십자가형을 당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으십니까? 모든 말씀을 다 지키셨는데 왜 죽으셔야 됐습니까? 바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그 노가 쉬었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이제 나와 화목하게 되셨다.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보시고 더 이상 화를 내기보다는 나를 받아들이실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여기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라는 그 증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아서 그것 때문도 아니요.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선을 많이 행해서 그것도 아니요. 한 가지 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참된 신자의 경험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혹 죄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봤을 때 12장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그 여인이 우물가에 있었는데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이 여인을 보고서 알아챘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네 명이나 있지만 지금 있는 자도 그 여자의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물은 세상에서 주는 그 물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있는 물은 한번 먹으면 또 다시 목마르거니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은 한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수였던 것입니다. 그 물은 바로 구원의 물인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 만족들과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으로 지속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히 우리의 그 필요를 만족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한번 믿은 사람이 또 계속해서 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그 구원의 우물로 우리가 계속 가서 물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가 있고 영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성취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아뢸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속적으로 이 구원을 경험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께서 아직 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아직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찬송을 불렀을 때 그것이 찬송을 받으시는 대상이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아침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서 구원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그 필요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곳에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구원의 필요를 알려드리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시면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원의 찬송은 선교적인 찬송입니다. 지금 이 이사야서 12장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 되신다라는 이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니까 나의 힘과 나의 노래와 나의 구원이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 돈입니까? 아니죠. 나의 힘이 그 어떤 세상의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육신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그 내용은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그 이름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무엇을 알게 할 것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온 세계에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에 계신 이 시설에 계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직도 이 세상에서 떠날 때가 되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 일부는 천국으로 그 일부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의 중심도 또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그분을 모르는 자는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그분 보이지 않으니까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다 그냥 무, nothing으로 돌아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또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있다면 이 찬송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기억하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잠시 있으면 없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섬길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모든 존재를 드려서 드리기에 받으시기에 합당하실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부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구원의 찬송은 언약적인 찬송입니다. 언약.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구원을 받는 즉시로 우리는 공동체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같이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 동지, 친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죠. 마찬가지로 12장 6절에도 보십시오. 시온의 거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성경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소수의 사람이지만 우리가 벌써 지금 몇 명입니까? 10명이 넘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릴 때 하나님께 약속하시기를 내가 그 가운데 있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하신 자가 우리같이 더럽고 추악하고 죄 많은 자들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가 찬송 부르실 때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찬양을 흠양하시고 기쁘게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시온의 거민아 라고 했을 때 이 시온에 거하는 자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 우리가 비록 이 은빛 요양원에 있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인 것이죠. 그 시온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이제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이 아니라 나오는 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찬송을 드려야 할 몇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찬송은 또 다른 기도인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우리의 예배에 아주 필수 불가결한 요소 중에 하나지요.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 드리는 곳에는 하나님께 노래 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녁에 가는 교회는 시편을 노래 부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는 찬송가를 여기서 부르고 있죠. 또 어떤 곳에 가면은 CCM이라고 해가지고 기독교 찬송들을 노래들을 부릅니다. 이 모든 노래들의 공통점은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고 뭐 다양한 환경에서 부르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이 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찬송은 하나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까요?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시편 말씀과 찬송가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들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의인의 장막에는 즐거운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찬송이 끊이지 않고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는 그 장막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찬송을 통해서 서로에게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예수 믿는 내가 이렇게 혼자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 즉시로 정말 보이지 않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는 그날이 오겠구나.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샘솟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증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서로 다른 모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Okay, wonderful. Yes.
이사야서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찬송을 드려야 하는 이유를 확인하였습니다. 찬송은 경험된 찬송이고 선교적인 찬송이며 언약적인 찬송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